1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최은경 집사님 성교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합시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체 장로님들 다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기도 모임을 교회에서 우리 드림 교회에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모든 행사들과 또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시간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형통해서 참 좋아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일단 믿어보세요 느낌표가 아니라 일단 믿어보세요 물음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단 믿어보세요. 예, 믿어보세요가 아니라 믿어보세요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과학이라든지 이성 이런 것은 의지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일단 믿어봐. 이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도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믿으세요. 일단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어지지도 아니하는데 일단 억지로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는 것 같은 생각,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어져서 믿게 만드시는 분이지, 일단 믿으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럽니까? 일단 믿으세요 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곰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정직하셔서 질문이 떠오르고 이 의문이 떠오를 때는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예수님을 믿다가 그러한 의문 좀 생긴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늘 곁에서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그게 맞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의문점들을요, 불신앙이라고 해서 멀리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뜻 보면요, 이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록 잘 안 믿으신다 하더라도 일단 대놓고 믿습니다 하면은 나중에는 믿음이 생겨지겠지,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때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믿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믿는 것처럼 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자신이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어느 순간 집사 직분을 받고 보니까요, 이제 불신앙적인 질문, 혹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것이 불신앙이 아닐까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믿고 사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던져봅니다. 관찰도 하고 충분히 의심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괜찮다 싶을 때 마음의 문이 이제 살짝 그때 열려지는 거죠.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살 때 먼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어보고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지를 다 꼼꼼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의심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신을 그냥 믿어보라고, 일단 믿어보고 난 다음에 말하자고, 이 말씀은요 사실 잘못된 겁니다. 믿으면은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그 신을 무조건 일단 믿어보자고, 믿고 시작을 하라고, 큰일 날 일이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리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는가? 왜 그분의 죄가, 그분이 죽으셨는데 왜 하필 내 죄를 걸고 넘어지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요,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아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진다고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처음에 믿을 때에 갈등과 고민 속에서 던져보지 않은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하나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 정말로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거 안 믿어지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협박까지라도 하면서라도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도 여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채워집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언뜻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낼 인생이 아닌데 분명히 무엇인가 더 신비롭고 더 큰 이상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세상의 문화는요 그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덮어버리거나 유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이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문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고민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나는 왜 사는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두신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요 우리 속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정신을요 온통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오락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진지한 질문이 딱 떠오르려고 그러면요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술 한잔 하러 가자, 운동하고 땀 흘리면 돼, TV 한번 켜봐.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많은 대체물들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화 비평가인 이 오스 기니스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오락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유한성과 죽은 운명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음모 집단이 되었다. 우리는 외면한다. 그리고 무관심해진다. 그 어떤 신비한 세상에 대한 죽음 이후에 있을 만한 그 세상에 대한 고민, 질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무관심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셨는데요. 젊은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매 마음속에 교회를 찾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찾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교구 전도대에 전도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 휴지에 보면은 약도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주일 아침에 그 약도를 보고 시간을 보고 직접 교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냥 왔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을 이미 던진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과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덜컥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이 작은 움직임이, 이 의문이, 이 질문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와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던 성경책을요 한번 살짝 펼쳐보기도 하죠.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서 되든지 안 되든지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의문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은요, 그건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문이 생겨집니다.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만 의문이 생겨지죠.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를 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더니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을까? 과연 맞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과연 맞는 것인가? 김정세 선교사님에게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난민들을 섬겼던 가정인데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가, 선교사님이 아내와 세 자녀가 추방을 당했고, 이 선교사님은요 현지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바로 그 현장에 경찰이 습격을 해서 경찰이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벌금도 물리고 이 선교사님을 연행을 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감시가 아주 강화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믿음이 조금 덜 있는 분은요,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지금 세례를 주는 현장인데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왜 경찰로 하여금 습격을 하게 해서 세례도 베풀지 못하게 하고 왜 잡혀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러한 의문 생겨지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겨질 때는요, 아 이거 내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불신앙인이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좀 덜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겨질 때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교사님 좀 보호해 주시지? 현장에서 왜 잡히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요 하나님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들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러한 의문이 떠오를 때는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의문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의문이 생길 때는요, 사실 우리 속에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경험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자꾸 불러야 되는가 괜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 숨겨지는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품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을 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질문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믿음에서 나중에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깨달은 것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고민하고 답을 찾고 깨달은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삶을 살면서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생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의문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숙하는 것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사는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또 밀려가는 그런 성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의문이 생겨도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답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질 때에 그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자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에게 아주 정확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일단 믿어보자 이 생각은요, 일단 믿어보자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 차라리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심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의심 자체를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심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신앙 생활을 하다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자꾸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께서도 이러저러한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있는 잘못된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단 믿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 믿지 마십시오. 일단 믿지 마시고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아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유쾌하게 통쾌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 끊임없이 던지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을